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했다고 오늘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군이 어제 오전 6개 기계화 대대와 2개 탱크 대대를 동원해 도네츠크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은 도네츠크 지역 전선을 따라 5개 구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지만 이를 저지하고 수백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목표는 전선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우리의 방어선을 뚫는 것이라며 적이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육군사령관은 오늘 우크라이나 군이 도네츠크 북부의 분쟁지역인 바흐무트 근처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군의 반격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1일 전황보고에서 남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29건에 달하는 충돌이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관리들이 이를 위해 고위급 수준에서 향후 몇 달간 중국 관리들과 접촉하는 것을 곧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나면 어느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회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경제와 기술에 관한 주요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중 관계가 계속 경색되면서 양국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장은 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이 어제 늦게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 정운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정운함은 항로를 바꾸지 않았지만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18.52km로 줄였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군함이 정운함 약 137m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정운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과 타이완 해협에서 정례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미국과 캐나다가 이례적인 공동항해로 고의적으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장관급 회의에서 7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월에 약 10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감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하루 생산량은 수년 만에 최대 감산이라고 사우디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프라보오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얀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2+2 포럼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럼은 특히 향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 어제 희생자 추모에 나섰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된 홍콩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장착용 조립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최고는 13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3일자 위성 사진에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점은 겐트리 타워와 줄처리 건물 사이 약 3분의 2 지점으로 동쪽 끝부분까지는 약 4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줄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의 겐트리 타워를 오갈 수 있습니다. 줄처리 건물에서 로켓을 넘겨받아 이를 수직으로 세운 뒤 겐트리 타워에 장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29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이동식 조립 건물이 기존의 줄처리 건물 옆 동쪽 끝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 끝, 즉 겐트리 타워 바로 옆에 붙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5일 만인 이날 겐트리 타워와 분리된 상태로 발사 패드 중심부에 자리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이동식 조립 건물이 움직인 배경이나 건물 안에 로켓 등 우주 발사체가 들어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핵심 시설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새 발사 패드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는데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실제 발사가 이뤄진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발사 패드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새 발사 패드 일대를 촬영한 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발사장의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의 직사각형 형태로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어느 시점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이동시켜 이 지점을 덮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로켓이 발사될 당시 잠시 남쪽 지대에 자리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북쪽의 발사 지점을 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안보리 논의 자체를 비난하면서 반미 연대를 부추기는 담화를 냈고 미, 한, 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 시도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한 연합훈련 등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두둔한 때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국익을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런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반미연대를 부추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또다시 유엔의 이중기준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가운데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반복함으로써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도발을 논의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박 논리는 북한을 두둔하기보다는 자국 안보의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미중 갈등을 조금씩 증폭시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정세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행동 공간이 넓어지고 도발 행동의 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미중 갈등이 진척되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 IMO가 처음으로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대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사전 통보에 IMO가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답했다며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O가 앞으로 북한이 진행하는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규범, 상식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IMO로의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IMO에 미리 통보하지 않더라도 중국에는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주변국들도 중국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안전 대책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중국해 해상에 낙하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마 통보를 하고 국제사회에는 통보 안 할 가능성이 높지요. 또 탄핵경보가 아마 중국 쪽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IMO 불통보가 당국 차원이 아니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언급된 만큼 북한이 실제로 IMO와의 관계에 선을 그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IMO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해 사고가 날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의 문책과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3자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 투발 수단으로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맞서 미한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보 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탄착 지점은 일본이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한은 한국군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한일 간은 현재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사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2일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 위성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y 31 reconnaissance satellite launch.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미 민감한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발사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역량 격차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하기 때문에 안보리는 실패한 이번 발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과 성명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가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The launch we saw this week, however, is undeniably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안보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우주 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할 자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발사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해 대화장으로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에 의해 안보리 결의 의무를 무시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약화를 모색할 용기를 얻는 한 계속 식량보다는 탄약을 선택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을 계속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As Russia and Chin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a diplomatic solution.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노력에 전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조치 혹은 안보리 회의 개최조차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미한 연합 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고조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식으로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를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안보리 두 이사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으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신뢰를 지키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더욱 위협이 될 추가 발사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요청한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대응을 지적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apan joins Secretary General in strongly condemning North Korea for the launch against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임을 거듭 상기했습니다.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y the DPRK is explicitly prohibited by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남용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와 그 운반 체계를 개발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황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규탄 없이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 특히 미국의 영내 군사활동을 거론했습니다. 공상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사주둔을 크게 증가시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has continued its military activities and significantly increased its military presence.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 아래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한편 유엔 측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적국과 경쟁국들에게 핵협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increasing nuclear threats from the DPRK and Iran.
특히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술핵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무인 수중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이 비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핵무력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He announced a sweeping new nuclear forces policy law that would permit Pyongyang to use nuclear.
아울러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새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For example, in April, the President reaffirmed our ironclad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 같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잠재적 핵 위기 상황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동의 비확산 목표를 재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과도 핵 역량 강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핵 프로그램 활성화부터 해외 동맹 강화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모든 새로운 조치들은 그 자체로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these new steps from revitalizing our nuclear program here at home.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항상 추구해온 전략적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 조치들은 우리의 적들과 경쟁자들에게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비생산적이고 최악의 경우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제 조건 없는 양자간 군축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tated our willingness to engage in bilateral arms control discussions with
다만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계속 핵 보유국들에게 무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국과 경쟁국들에게 핵협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요 핵 보유국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Unfortunately, we've all seen cracks in the foundation of nuclear stability and security.
커비 조정관은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롯된 핵 안전과 안보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이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update our continuing to update our deterrence capabilities.
허비 조정관은 먼저 우리는 국내에서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우리의 핵 프로그램과 핵 능력을 현대화하는 한편 해외에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서명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핵시대에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규범을 설정해 새로운 군비 통제 및 위험 감소 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핵 군축을 위해서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것처럼 핵 보유국들이 긴장 고조를 멈추고 전략적 안전과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5월 31일 발사에 대응해 발표한 성명의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2일 담화에서 사무총장의 규탄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의 공공연히 불바다 위협을 가하고 무력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자위권으로 포장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규약을 준수해온 한국의 정당한 위성 발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이중 잣대 역시 북한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제재와 수출 통제가 북한의 위성 개발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와 북한 로켓에 대한 선제 파괴 능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ICBM 발사에 성공했고 2012년과 2016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We don't know for sure based on what they said. And based on the items that the South Koreans recovered,
북한의 발표와 한국이 수거한 잔해만 가지고 된 실패 원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단 로켓의 점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이 새 엔진과 새 연료 조합을 얘기할 때 특히 2단 로켓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새 엔진과 연료를 언급했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Well, certainly something that's new is has a higher risk of failure than something that's tried and true in the
확실히 새 모델은 이미 검증된 것보다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일단 로켓은 잘 작동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일단 로켓은 북한 ICBM 화성 15형을 기반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화성 15형은 훨씬 나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화성 15형은 실적이 괜찮은데 이번엔 왜 실패했을까요?
You know, it's a probabilities game in the first instance. And really only the North Koreans can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우선 이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북한이 수집했을 원격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부 부품을 수거했기 때문에 분석 뒤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외부에선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발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Sort of normal space launch country, it would probably take a matter of months for
보통 국가라면 아마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매우 신중하게 진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정상적 우주발사체 시험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험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죠. 따라서 정말 북한에 달렸습니다. 언제 추가 시험을 할지는 김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군사 정찰 위성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Well, one satellite is only the beginning. And one satellite won't give you much.
위성 한 개는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의 위성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이미 한국에서 효과적인 정보 수집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성 한 개 정도로 북한이 꼭 특별한 정보를 얻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시의성과 관련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른 어떤 보고 수단보다 위성이 더 즉각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죠.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이 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올리면 한반도를 하루에 두 번 정도 지나고 몇 분씩만 머무는데요. 한반도를 항시 정찰하려면 위성을 몇 개나 올려야 할까요?
Well, first of all, I think 24/7 isn't really the way to think about it. You know, because these satellites probably rely.
우선 항상 정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위성들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에만 한국에 대한 의미 있는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위성이 3개에서 5개는 돼야 좋은 시작점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위성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지상으로 자료를 송신하는 역량도 관건입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성은 정찰 체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이 2012년 4월 위성을 발사할 때 외국 언론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VOA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북한 측 인사가 우주 기술을 군사 분야에 써야 하는 상태가 강요되면 쓸 것이라고 무심코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If developing a technology to launch a satellite also indicates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can deliver
위성 발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탄도 운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켓은 두 가지 용도에 모두 적합한데 단지 탄두부에 무엇을 올리느냐이죠. 이 모든 일이 자위권과 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이번에 7년 만에 또 다른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프로그램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The entire program, I think that's highly unlikely. And you know, satellite technology has been around long enough.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비용을 지불하고 위성을 발사하지만 위성을 스스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겁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교육과 노하우, 그리고 비밀 조달망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부품을 활용해 개발했겠죠.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What concerns me the most is their ability to reach out at distance and strike.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능력과 원하는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강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설 위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미국 간 협력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정해진 발사 패턴이나 과거 미사일 시험 발사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미사일이 누군가를 타격하기 전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처벌 수단이 있을까요?
Certainly if we discover somebody facilitating North Korea's clandestine
물론입니다. 북한의 비밀 무기 조달, 비밀 무기 판매, 핵 기술과 핵 물질의 비밀 거래를 돕는 누군가를 적발하면 제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증명됐습니다. 제재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방과 자금 조달을 돕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선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뿐이죠. 또한 미국은 항상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설명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 뒤 제재 회피와 위반 등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관심을 잃곤 하죠. 그리고 제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한편 한국은 자체 개발한 우주 로켓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 우주 강국 주요 7개국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Well, it's basically the 10th country that's been able to orbit its own satellite using its own space launch.
한국은 자체 우주 발사체를 사용해 자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10번째 국가입니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한국은 10위 안에 드는 것이죠.
한국이 이번에 상업위성을 발사했는데 군사 역량에는 어떻게 기여하나요?
Well, first of all, it's helping to prove out the booster so that same rocket could launch either.
우선 성공적인 발사는 엔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로켓으로 민간 위성과 군사 위성을 모두 발사할 수 있죠. 한국은 군 정찰 위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위성 기술 자체가 군 정찰 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은 자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 각국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위성 발사는 규탄하지 않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Well, first, the Korean War is not settled. It's in armistice.
우선 한국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상태입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고요. 북한은 또 흥미롭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인지 고향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자택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타격 사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죠.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2명을 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사용은 계속해서 금지해야 합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그게 이중잣대라는 북한의 불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Well, I mean, first of all, it's a complaint. It's an excuse. You know, they understand quite well that they're under UN security.
그것은 불만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제안이 가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과 탈퇴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한국은 핵무기가 없고 핵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또 한국을 타격하겠다고도 위협하죠.
Sure, they threaten a lot of people all the time, but you know, I'm not sure that you know, strictly speaking.
물론 북한은 항상 많은 이들을 위협합니다. 다만 그런 위협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책임 있는 미사일 보유국으로 추천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렉센 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And they've struck South Korea in the past. They attacked the Blue House. They
북한은 과거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를 공격했고 연평도를 포격했고 천안함을 폭침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국지적 공격을 가했죠. 따라서 북한은 평화로운 방어적 조치를 언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중 기준이든 아니든 그런 기준은 북한의 행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애초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불러온 핵 활동을 포함해 이 모든 활동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나라는 유엔 기구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UNWatch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정권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선출되면서 보상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힐렐 로이어 대표는 성명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정권 중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그룹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성과 개혁의 절실이 필요한 유엔의 핵심국으로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어 대표는 이어 유엔이 북한 정권에 보내는 올바른 신호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북한 상황을 회부해 김정은의 극악한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촉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월 30일 종료된 제76차 세계보건총회 회의에서 WHO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총 34개 나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이사국들의 임기는 3년으로 WHO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WHO는 5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4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예산 운영위원회에 북한 박종민 보건성 대외협력국장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워치의 노이어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3년간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WHO의 기관, 정책, 임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려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북한을 선출한 건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은 유엔기구의 집행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터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 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의 인권 의무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WHO와 이 기구의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공중보건의 대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터슨 부국장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인권이라면서 하지만 북한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걸 감안해 이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대신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걸 선호할 것이며 그런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는 WHO 집행이사회의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BOE에 유엔이 규명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와 최근까지 지속된 북한 정권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유엔 회원국이 어떻게 유엔 시스템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How can a UN member state that is in dire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its missile program.
스칼렛 총장은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가 어떻게 UN 시스템 내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한 사례와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인간 안보보다 무기 개발을 중시하는 김 씨 정권이 WHO의 중책을 맡으면 WHO는 일부 중요한 기능장애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을 상대로 다양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운동가들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소수자 옹호 활동가로 잘 알려진 안키 북타니 씨는 5월 31일 트위터에 자국민을 굶기는 것으로 악명 높은 북한 정권이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코로나 팬데믹 대응의 리더인 타이완은 제외되고 코로나 위기를 부인하는 북한은 중국 덕택에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티모시 조 씨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세계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심지어 자국민을 먹일 수 없고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WHO의 집행이사국이 될 수 있느냐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를 BOA에 WHO의 협력 지위를 거의 매번 거부한 북한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라면서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집행이사국 진출은 WHO가 북한인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유엔의 보호 아래로 끌어들일 좋은 기회란 것입니다.
I think that's a good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North Koreans and try to bring them into the UN.
킹 전 특사는 북한 스스로 WHO와 관여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같은 문제에 대해 WHO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MNST도 ELVOA에 북한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보건의료협력을 재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OA는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WHO의 대북사업 재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WHO도 북한 집행이사국 선출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에 손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 운을 띄우자 북한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며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입니다.
조건을 つけずに 이つでも 김정은 위원장과
기시다 총리는 조건을 달지 않고 언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심을 하고 있고 전력을 다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인 29일 북한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였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내고 만일 일본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한 일본 주간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뭐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뭐 일찍 빠른 반응이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놀라운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대 정부는 2019년 이래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북한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이긴 하지만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북일 대화의 공은 일본에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일단 호응한 만큼 이번에는 일본이 접촉 시기와 장소를 제안할 차례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 사이의 고위급 접촉이나 협의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일단 뭐 아세안 리저널 포럼 ARF 전도에 뭐 재선희 외무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 사이에 고위급 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르헨인가 없는 가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다음 달에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의 대화 조건이 맞느냐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목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입니다. 북한과 일본 관계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15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피랍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북한에 아예 입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공식적으로 17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랍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실제로 사망했으면 유해를 조사하자는 입장이라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스톡홀름 합의 정도로 좀 북한이 양보한다고 하면 일본은 기꺼이 뭐 그런 거는 받아들고 다시 협상하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납치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상길 외무성 부상도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납치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일 관계를 관찰해온 후쿠다 게이스케 씨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견해차가 큰데다 일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양측 간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내 상황을 보면은 그 말로만 하지 기시다 총리가 만나자 구체적인 그렇게 그 조건을 발표하는 여유가 있는지는 좀 제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06년부터 북한에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중에는 망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를 비롯해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조총령 간부의 재입국 금지, 대북 송금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상황과 미한일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서는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거는 쉽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쪽에서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풀더라도 미국과 한국과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납치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대북 제재에 금이 가거나 미한일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일본이 이 문제를 놓고 워싱턴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일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해묵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자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조로 청구권 협정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아 포항제철을 비롯한 경제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국교가 정상화될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청구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일 관계 같은 경우는 수교 배상금이 있습니다. 약 100억에서 한 300억 달러로 수교 배상금, 북일 수교 배상금이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북한에게는 아주 단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이 대화 재개의 신호를 주고받았음에도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견해차가 워낙 큰 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영내 대결 상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꽉 막힌 양자관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두 명의 저명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당한 구금과 선고를 비난합니다. 지난 4월 10일 중국 산둥성 법원은 변호사인 쉬지용에게 징역 14년, 또 다른 변호사인 딩자시에게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들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적인 자유를 지지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쉬지용과 딩자시는 모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2010년에 시작돼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고 부패를 종식시키며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딩자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쉬지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가주석이 된 이후 시작된 탄압으로 인해 인권 옹호와 관련된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체포 또는 추방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두 사람은 2019년 변호사와 시민사회운동가들의 비공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딩자시와 쉬지용은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억류 중인 두 명의 인권 옹호자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며 그들의 가족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투옥된 다른 사람들을 석방하고 또 부당하게 추방된 변호사들을 복직시키며 모든 개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텔 대변인은 미국은 항상 인권을 옹호하는 중국과 전 세계의 용감한 개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